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개발자 폴 스토르츠가 새로운 하드포크 이캐시를 제안하며 또 한번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기존 비트코인 구조에 변화를 주지 못하자 아예 별도 체인을 출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폴 스토르츠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 확장 구조 개편을 주장해왔지만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2026년 8월 비트코인 블록 높이 96만 4천에서 이캐시 하드포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네요. 하드포크는 이제 기존 블록체인을 복사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방식이죠. 뭐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리 이전까지의 거래 기록은 그대로 공유하지만 이후에는 각자 다른 규칙과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캐시, BCH죠. BCH가 탄생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이번 제안에 따르면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는 동일 수량의 이캐시 토큰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19 BTC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4.19 이캐시가 지급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캐시 체인의 핵심은 드라이브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메인 체인에 연결된 사이드 체인 구조로 메인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체인은 일종의 보조 도로 개념이라고 하고요. 메인 체인 혼잡 시 사이드 체인을 활용해 거래를 분산 처리하고 필요시 다시 메인 체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르츠는 현재 7개의 드라이브 체인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한 체인, 탈중앙화 거래소, 예측시장 플랫폼, 양자 컴퓨터 저항 체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논란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사용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창시자가 보유한 이제 약 110만 BT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동되지 않았는데요.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해당 물량 역시 이 캐시 체인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를 사전 투자자에게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스트로츠는 프로젝트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옹호자 피터 맥코맥은 사토시의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절도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픽셀레이티드 잉크 CTO 조시 엘리소프 역시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누구의 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이번 이캐시 하드포크는 기술 혁신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신뢰 훼손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토시 물량 활용 문제는 단순 기술 논쟁을 넘어 소유권과 거버넌스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과거 비트코인 캐시 분리 사태처럼 또다시 갈라설지 혹은 이번 시도가 단발성 논쟁에 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 없는 확장이 결국 체인 분리로 이어진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BCH 정말 오랜만에 이 불러보는 이름인데 또 여기서 비트코인 기반의 하드포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 리플이 중장기 하락 추세 속에 단기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박스권 흐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AI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구간을 중립 약세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 반등 가능성과 추가 하락 리스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리플은 약 1.39달러에서 1.4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200일 이동 평균선 약 1.82달러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RSI 역시 49 수준으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아닌 완전한 중립 상태에 위치해 있어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대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플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우리 AI 모델에 물어봤습니다. 그록, 챗GPT, 클로드 이렇게 세 가지한테 물어봤는데 리플이 어떠냐 하니까 챗GPT 5.2는 현재 구조를 하락 추세 내 단기 반등 후 재약세 구간으로 정의했다고 하네요. 특히 가격이 피보나치 하단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약세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1.45달러 돌파 시 단기적으로 1.48에서 1.52달러까지 반등 여지가 있으나 1.38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1.33달러까지 빠른 하락이 전개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반등 확률은 44%로 비교적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클로드 소넷 4.6은 거래량 감소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며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점은 변동성 확대 이전의 정체 구간이거나 추가 하락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고요. 특히 1.392달러 지지선 이탈 시 1.35에서 1.32달러 구간 재테스트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합니다. 반면 거래량이 회복될 경우에만 1.45달러 이상 돌파 시도가 유효하다고 평가하며 반등 확률은 35%로 가장 낮게 제시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AI 4.1은 수급과 거래량 흐름에 보다 주목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격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며 매수 우위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 시그널이 일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고 하고요. 다만 여전히 SMA 200 아래의 위치에 공매도 압력도 병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1.453달러 돌파 시 1.48달러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1.325달러 붕괴 시 1.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양방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세 가지 모델이 뭐 이렇게 분석한 이제 리플의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려봤는데 사실 뭐 제가 어쨌든 이제 기사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읽어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등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뭐 요 정도가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SNS 플랫폼 X에 금융 기능을 더할 것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X 내에 은행과 결제 플랫폼을 더한 X머니가 조만간 초기 액세스 형태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서비스를 테스트 중인 이용자에 따르면 X머니는 현금 저축 시 6%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결제 시 3%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별도 수수료 없이 P2P 개인간 송금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X아이디를 담은 비자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X에서 광고 수익을 분배받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그간 쓰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스트라이프 대신 X머니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연 6% 금리는 미국 평균 저축금리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개인간 무료 송금, 계정 명의 각인된 메탈 비자 체크카드, 지출 내역을 분석해주는 AI 비서, AI 비서 기능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금융 기능은 머스크가 추진해온 슈퍼 앱 전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이제 결제 산업에서 입지를 다졌던 경험을 토대로 X를 중국의 위챗처럼 차량 호출, 항공권 예약, 결제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X 역시 월간 이용자만 6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SNS인 만큼 금융 결제 기능을 더해 강력한 슈퍼앱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네, X가 이렇게 X머니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머스크가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채스님, 기린님과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lockchain정보통 블록킹 451회 오늘도 채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랜트펑님, 락구님 이렇게 오셨는데 락구님이 역시나 이제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청취자분들 중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읽어드린 거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린리프님도 오셨네요. 잘 들었어요. 드롭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문화생활 모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근데 문화생활 모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주제가 이제 그 영화 중경삼림이었어요. 그 95년도에 이제 왕가위 감독이 이제 그 연출을 했고 뭐 양조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뭐 임청하 이런 그 왕패 이런 분들이 나오죠. 아마 잘 모르실 건데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제 평점을 매기자 그러면은 이제 그 2.5. 그래서 이제
모임이요, 영화가요?
영화가요. 네, 영화가 저는 사실은 이제 중경삼림이 예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그 95년도면 저도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홍콩이 이제 그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뭔가 그런 이제 상실감이라든지 뭐 그런 그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가위 감독 영화는 이제 뭐 그 모임에서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 홍콩의 그런 그 상실감, 그 시민으로서의 이제 중국에 반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실감을 이해해야 된다. 거의 다 그 주제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연출했던 영화 중에 이제 그 뭐 홍콩에서 오고 뭐 중국에서 왔는데 뭐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달라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깨지는 뭐 그런 영화도 있다고 뭐 하던데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홍콩 반환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의 어떤 그런 그 상실감 그걸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걸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냥 홍콩과 중국은 다른 거는 맞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뭐냐 상실감이 느낄 정도로의 다름인지는 잘 몰라서 그냥 남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 건데 그래서 좀 잘 공감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연출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영화가 항상 그 영화 명작 순위 뭐 이런 걸 검색을 하면 네. 거의 항상 탑10 안에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맞아요. 오늘 말씀하시길래 되게 좋은 거 보셨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절에는 되게 이제 그리고 이제 왕가위 감독에 대한 그 평가가 어쨌든 간에 좀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두 분이 보셨으면은 2.0이 아니라 저기 1.0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뭐 그런 영화들을 잘 안 봤기 때문에 홍콩 영화 막 이런 영화를 잘 안 봤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저도 워낙 이름은 많이 제목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뭐 최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안 볼.
그 홍콩 영화 특유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소룡 뭐 네. 성룡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약간 그 네. 약간 빛나던 홍콩 시절에 약간 그거.
그러니까 왕가위 감독 네. 영화 그 영화의 그런 이제 그 스타일이 좀 나오는 그리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급하게 만들어진 영화래요. 엄청 공들여 만든 게 아니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신 분들이면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은 뭐 추천은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대중 영화라든지 요새 뭐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모임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별로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 뭐 화양 영화 연출했는데 화양 영화 연하 안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혀 모르겠네. 네. 할 말이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딱히 뭐 주말에 막 뭘 한 주간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없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길벗의 어떤 그 밸런스 게임.
지난번에 평이 되게 안 좋았는데 밸런스 게임.
또 조금 아재의 그런 좀 드러나 밸런스 게임일 수도 있는데 이 공용 화장실 물을 발로 막 이렇게 내리는 사람과 VS 그냥 아예 안 내리고 가는 사람.
발로 내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갔는데 이제 안 내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누가 발로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근데 둘 다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인데 한 명은 그나마 책임감이라도 있다. 왜냐면 발로라도 어쨌든 이제 내려서 이제 자기가 이 내보낸 거를 이게 처리를 하려는 그런 책임감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아예 그런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채스님은 어쨌든 발로라도 내리는 게 좋고 기린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일단 발로라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불쾌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발로 내리면은 휴지를 뜯어가지고 뭐 닦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 내리는 네. 거는 제가 남의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슈레딩거의 약간 그 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 발로라도 내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한 주였습니다. 아니, 한 주 동안 이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 하루를 그 생각을 해가지고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는 오랜만에 그 휴일에 야구를 꽤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네. 그 일요일 날 기아랑 어디였지? 뭐 두산이었나? 뭐 이렇게 오랜만에 야구하는 걸 봤는데
두산은 LG랑 했어요.
아, LG랑 했나요? 뭐 기아나 네. 어디였더라? 뭐 하는 걸 봤는데 네. 아, 야구 참 재밌게 하는 게 5대 뭐 한 뭐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2 따라갔다가 한 9회 말에 5대 5, 5대 4에서 뭐 1사 만루에서 병살로 잡혀가지고 연장까지 갔다가 연장했어. 무승부를 끝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날 뭐 때문에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야구 많이 보는구나 하면서 아 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어떤 그 도파민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린리프님이 기린님 다시 홍대 옷 입으셨다고.
아 또 홍대의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홍대의 계절인가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길버님 독특하다고 하시는데 뭐 이제 그 밑에 그랜트팡님은 더럽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러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지금 시간이 좀 식사하실 수도 있는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야구 저랑 뭐 채스님도 계속 챙겨는 보지만
최근에 LG 계속 1위라고 막아주
2위에요 지금.
아, 왜 또 2위 됐어요?
네.
아, 그냥 0.5게임 차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엎치락뒤치락 해요.
네. 왜 2위 됐냐고 물어보면 뭐 졌으니까 2위가 됐죠.
아, 그리고 아, 그때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1위였나?
근데 농구는 지금 요새 손호가 지금 돌풍이잖아요. 뭐 모르세요? 안
봅니다. KB 안 보는지 오래돼가지고.
아, 손호가 지금 뭐 저기 신인 감독이 되게 지금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챔피언 결정전 갔거든요.
저 근데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 예, 예. 네.
좀 얘기하고 계세요.
네네네.
아니, 농구를 최근에 안 봐가지고 네. 지금 농구보다 한국 농구는 거의 안 보고 네. NBA는 이제 요새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한국 농구는 좀 손던지 되긴 됐습니다.
네. 아니 여기 그 저기 실시간 채팅으로 두라고 하셔가지고 모든 메시지 선택하시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다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다 바꿔 그거는. 네. 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야구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체스 길버님이 그 야구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그 야구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왜 맨날 보는지 알겠다. 오랜만에 네. 느꼈습니다.
네.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 옆에 같이 계신 분이 기아 팬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는 내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한 4시간 동안 하셔가지고
기아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셔가지고 아 이게 본.
근데 LG도 지금 마무리 투수가 이제 시즌 아웃되고. 아. 네, 그래서 지금 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KBO 자체가 지금 수준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게임
그래요?
자체는 재밌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근데 LG는 팀 자체가 좀 약간 강한 팀이 된 것 같아요. DNA가 약간 항상 좀 잘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네, 옛날하고 네. 다르게 네. 그래서 뭔가 아 이게 그 예전에 농구 팀들도 항상 좀 지는 게 버릇이 되면 그 팀의 그런 지는 문화라든지 그 선수들이 막 이길 수 있는 것도 막 지고 약간 그런 팀이 있고 항상 이기는 문화가 있으면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막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약간 네. 아, LG도 이제 약간 그런 이기는 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했네요.
네. 네, 이제 뭐 이제 일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구 LG가 떨어진 거 알고 이번 시즌에 3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가 전부 다 LG 그 GS가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현대가 할 뻔 했는데 못했고, 이번에 할 뻔 했는데 농구에서 허무하게 광탈을 해버려가지고 못했고, 아쉽습니다. 아무튼, 라꾸님이 발로라도 내리고 오세요, 길버님 하셨는데, 뭐 자동으로 내려가서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 요즘에 제가 바깥에서 미팅이 많다 보니까 미팅 1회에 커피를 무조건 한 잔씩 꼭 마시니까 이뇨작용이 막 미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 자꾸 제가 무슨 화장실 얘기를 오프닝부터 많이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빠르게 1부 주제 이캐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아니, 이 폴 스트로츠라는 그 개발자분이, 이제, 네. 이 원래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비트코인 코어 개발에 기여하셨는데, 네. 자기가 만든 그 랩, 자기 운영하는 랩 자체가 약간 레이어2 랩스라고, 그 약간 네. 사이드체인이나 약간 저희 예전에 뭐 라이트닝 얘기했었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네네네네. 뭐, 비트코인 속도가 원래 되게 15분에 한 번씩 체결되고 이렇게 느리니까, 라이트닝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1초 만에 체결, 아, 1초래. 막 한 0.1초? 막 되게 빠르게 체결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뭐 샤딩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비트코인은 원래 좀 이제 이런 개발 방향이 이더리움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네. 원래 어떤 사토시의 철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폴 스트로츠라는 개발자 분의 어떤 생각도 반영되지 않아서 좀 장기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네. 뭐 이번에 하드포크 하시는 것 같,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렇게까지 이거를 반기시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사용성에 대해서는 블록킹에서도 진짜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이제 세 사람의 얘기가 아, 비트코인은 상징성, 그런 뭔가 대장주로서의 그런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이제 실생활에서 동작하게끔 하는 거는 좀 뭐 이더리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만 있고 이더리움이 막 나왔을 때는 아,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너무 비트코인은 사이즈도 커지고 비싸지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일반 개인보다는 뭐 기업 금융, 국가 금융 오히려 그런 데는 이제 다 국가 네. 비축 자산으로 많이 쓰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막 라이트닝 이런 거 뭐 그런 건 이제 사실 그 정도 규모에서는 네. 15분도 진짜 빠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굳이 이제는 막 사람들이 뭐 라이트닝 뭐 그런 거 굳이 해야 돼 뭐 다른 것도 이제 테더도 있고 뭐 스테이블 네. 코인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사실은 뭐 굳이 해야 되나? 특히 아까 길버님 말씀대로 사토시의 기존 자선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네. 아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이 비대해져서 엄청 커져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저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하드포크를 한다 해도 결국에 이게 뭐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이 최초의 크립토로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신성시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건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의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쨌든 가격을 높게 책정을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그냥 좀 예술품 같아요. 예술품을 뭐 진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막 막 몇억씩 몇십억씩 막 몇백억씩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상징성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뭐 예술품이라기에는 감상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숫자만 숫자만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 그림 차트 그림.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뭔가 이제 쓰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걸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과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쓴다고 인식을 할까?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코인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그 비트코인 메인터이너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이게 그냥 나 이거 업그레이드 할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그 개발 자체가 오픈소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이뤄져 가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막 그 어떤 사토시의 비트코인을 막 그 초기 진입자들한테 분배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이 정도 사이즈의 업그레이드는 예전에 세그위 탈 때 그때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고 뭐 그것도 되게 큰 업그레이드이긴 했지만 막 비트코인을 나름 좋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막 찬반이 있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던 거고. 근데 이 정도의 막 큰 변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긴 그 사토시 거 건드리는 거는 진짜 네, 선 넘었다. 그렇죠. 선 넘었다. 네. 제가 이제 사토시는 우리 블록킹과도 인연이 깊잖아요. 아하. 제가 이제 첫 회 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잘못 발음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웃음을 드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사토시 거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체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그 시도를 한 폴 스트로츠 멍청이 그래서 나윤권의 멍청이 가져왔습니다.
아, 화사의 멍청인 줄 알았는데 나윤권
네, 화사의 멍청이 예전에 틀어가지고
네 나윤권의 멍청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윤권의 체스 듣고 왔습니다. 네, 멍청이죠? 네. 듣고 왔습니다.
LG가 1대0이 돼서 지금 블록킹 청취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빠져나가도 한 6분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락구님께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주식 중 어떤 게 좀 나을까요? 야, 이거 되게 초창기 때 많이, 들었던 질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근데 아니, 요새 제 주변에 사실 저 다음 주 주제가 약간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최근에 제가 진짜 그 어쨌든 웹3 관련돼서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블록체인은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좀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은 그래도 뭐 창출이라도 하는 게 있지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진짜 뭐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등락만 있는 그런 거라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지인들한테는 비트코인 투자 개념으로 얘기를 잘 안 하죠.
기리님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1년간은 주식, 그 다음 비트코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너무 그 반도체 쪽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막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 원래 그, 네. 원래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 바보고, 미국 주식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야, 그거 박스핀데, 그 맨날 그 안에서 도박놀이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요새는 너무 국내 장이 좋으니까, 네. 그래도 한 1, 2년은 우리나라가 아주 괜찮을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어서 1, 2년 정도는 국내 주식, 그 이후는 어쨌건 그래도 비트코인이 상방이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진짜 거의 망한 거예요. 왜냐면 기리님은 진짜 그 친구분들도 막 그 크립토 투자에
그렇죠.
열정적인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면은 진짜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립토가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때가 별로 좋지 않다.
아니 우리 특히 우리 그 도란부 선생님께서 자꾸 그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특히 또 그 도란부 선생님이 코인을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추천하기가 어렵다.
그 사실 되게 유명 인사 중에서 그 크립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상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3부 주제지만 머스크 형님도 조금은 자꾸 도지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상 행동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아무튼 그 2부 주제에 말할 시간이 별로 없네 이게. 아무튼 2부는 이제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이제 AI 세 가지 엔진에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 그 소식이 있는데 이제 AI로 뭔가 투자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이제 일단 많이 틀린대요.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뭐 그 막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시다고 하는 경제학자 분들도 국가 단위의 경제는 되게 어려워하시고 AI 입장에서도 사실 비슷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AI에다가 사실은 그냥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주 바이오리듬 기반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상품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경험담을 좀 주신 분들이 계셔서 뭐 저는 뭐 아무래도 잘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AI가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 AI도 일단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 정보 위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아까 이제 들어볼 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다 뭔가, 그니까 이제 수치, 막 그래프, 막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코인을 뭐 이끄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팀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게 뭔가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마치 뭔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특히 그 최근 AI 제미나이 특히 제가 본 제미나이는 요새 새로운 그 어떤 컨셉을 익혔어요. 그래서 틀리고 자기가 틀렸다.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주인님.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겁나 책임감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대로 막 100% 신뢰하시거나 이러면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은 뭐 때릴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브레인러브님이 또 오셨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짧게 2부가 지나가서 또 기리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AI가 많아도 역시 자신을 믿고 가야 된다 해서 아이브의 IM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이브의 IM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브의 IM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브레인러브님이 주식 고수셨네요.
그러게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수익률이 140%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실습으로 9만 6천 원 정도일 때 한 개 사셨는데 한 주 사셨는데 지금 21만 1천 원.
와우.
엄청나신데요.
삼성 사셨나?
그러게요. 뭐, 요즘에 삼전은 뭐 그냥 좀 안전빵으로 많이들 사시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 주변에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자사주를 잘 안 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다들. 네.
그래서 라쿠님이 갑자기 이제 브레인러브님이 돈 버셨다고 하니까 대박나면 뭐 하실 건가요? 이렇게 슬쩍 이제 뭔가 접근을 하시는데. 네드팡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대전의 3대 자랑, 꿈돌이, 성심당, 아이브, 안유진 이렇게.
아, 하면. 인정합니다.
아, 대전 분이시군요.
네, 안유진님. 네, 대전 분이죠.
네, 네.
인정합니다.
자랑할 만하네요. 저는 이제 부천 출신으로서 부천의 자랑은
이하이 있죠, 이하이.
이하이.
아하.
이하이.
이하이. 이 영혼 없는 아하.
아니, 서련도 제가 알기로는 부천 출신. 아하. 일 것 같긴 한데 너무 옛날이죠?
근데 부천에 찍목한 거랑 또 다른.
그렇죠. 라꾸님이 저 같으면 술 마실 건데 하셨는데, 좋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주제, 머스크의 엑스머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엑스머니,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엑스를 슈퍼앱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해왔으니까,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성향 자체가 엑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되게 이제 다양한 영역을 두루 이제 다루려고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엑스머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뭐.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저축도 할 수 있고 결제하면 페이백도 해주고 또 체크카드도 뭐 발행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이거 뭐 자체는 뭐 별로 이제 특별한 거는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조차도 크립토로 안 할까?
아, 도지도지하던 머스크도.
도지도지하고서는 이제 뭐 테슬라에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넣겠다 이러셨던 분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일론 머스크였나요? 뭐 어디 그 되게 재벌가가 비트코인을 사실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이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누구의 아들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왜 본인들은 그렇게 막 가지야 막 도지 막 이러면서 결론은 이제 피앗 머니 이로 가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머스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비즈니스는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거의 100% 통제할 수 있어야 그 자기 사업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는 뭐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전기를 태양광 사업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완전히 그 핵심 인프라는 완전 자기 소유 안에 그냥 확 넣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걸 좀 느낀 게, 이번에 뭐 이거 엑스머니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커서라고 하는 AI 코딩 툴을 만드는 회사를 80조 가까이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원래 머스크 쪽 AI는 그 그록이라고 원래 AI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록이 아까 들어볼 때 나왔던 그 AI.
그렇죠. 근데 그록이 사실 최근에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막 작년 올해 초였나? 막 그 무슨 테슬라 개발자가 사고 치고 나가 가지고 막 뭐 그 채팅에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뭐 성능이 다른 뭐 제미나이나 뭐 다른 AI들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예 그것도 확 사버리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더 과감해진 게, 이번 X를 사실 산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그 소유권 안에 자기 핵심 인프라, 이번에 X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어쨌든 크립토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개방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거를 안 선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리고 머스크가 저 페이팔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은행 관련돼서는 워낙 또 잘 알고 그쪽으로 먼저 할 거고, 크립토는 이제 부수적으로 아마 생각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막 크립토를 막 혁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행을 전복시킨다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뭐 화성 갈 때 이제 뭐 크립토를 결제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부수적인 수단으로 가는 게 저도 이제 어차피 페이팔 만든 사람이니까, 페이팔 마피아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기존 금융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네드팡님이 이제 머스크의 바보지수라는 게 있다 하시면서 외부에 맡겨서 비효율이 자기 생각 이상이면
돈이 조 단위가 들어도 자체 개발시켜버린다.
아.
그러니까 외부한테 맡기는 게 비효율적이면 그냥 사버린다. 뭐, 이런,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이 외부 업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면은 80몇 조를 들여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요 그린리프님이 돈이면 되는 세상 씁쓸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80몇 조로 인수를 했다는 것도 감이 안 옵니다, 지금.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도 참 신기한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머스크도 뭐 결국에는 이제 기존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 그걸로 이제 일단 사업도 성공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고의 알고리즘, 그 체스님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요즘에 꽂히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사고의 알고리즘이 조금 이제 크립토보다는 그러니까 피아트, 뭐라 그래야 돼? 기축통화,
기축통화,
법정화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아, 그럼 예전에 테슬라에 비트코인 결제 놓고 도지도지 했던 거는 그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냐.
아, 장난친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가 크립토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트위터나 X에 한번 도지할 때마다 확 뭐 100%씩 뛰고 그 뭐 한번 장난치면은 막 200%씩 가라앉고 그런 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냈고 느꼈으니까, 뭐, 사실 자기 인프라에 뭐, 처음부터 이거를 크립토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계를 걸고 한 행위 예술에 가깝네요.
뭐, 그렇죠, 예.
그 본인은 장난인데, 그 장난에 누군가는 엄청난 이제 재산을.
아.
잃어버리고 아하. 와 그게 좀
머스크도 이제 비트코인 2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근데 머스크도 똑같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잘하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그래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뭐 엑스머니든 뭐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은 신뢰가 가기는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도지 이걸로 엄청 되게 신뢰감을 떨어뜨려도 또 머스크는 머스크다. 좀 이런 게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않나. 지금 하나 떠오르는 거는 예전에 저커버그가 그 리브라 하면서 막 그 약간 세계은행 비슷한 거 하려다가 거기 백악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 뚜둑이 맞았잖아요. 청문회 네. 해가지고 뭐 그때 통화바스켓 만들고 뭐 하고 하다가 완전 그 작살 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립토 건들면서 어쨌건 이 SNS가 금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어쨌건 그냥 뭐 한 작은 나라 우리나라 정도 카카오페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막 전 세계 막 수억 명이 쓰는 거니까 뭐 거의 그 나라를 넘어서는 금융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또 생각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엄청 도람프 형님 엄청 붙잡고 도람프 형님이 친 크립토니까 엄청 붙잡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라쿠님이 내가 일론 머스크를 이기는 방법은 더 오래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이건희 스티브 잡스는 이겼음.
아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정말
창의적이십니다.
아니 근데 그 산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늦게 태어나면 늦게 죽는 거니까.
아니 뭐 이제 어쨌든 앞으로 승리 가능성이 더 있으신 거죠.
아 하긴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가 좀 승리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린리프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커버그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커버그 좀 약간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버스도 요새 좀 하향세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저는 메타버스 좀 그래도 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 좀 아쉽네요. 예.
근데 메타버스는 저는 뭐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 AI가 그 뭐죠? 헤일메리
프로젝트?
헤일메리 프로젝트
영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평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AI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AI 친구를 많이 사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
결국에 AI가 어디에 존재하냐? 뭐 이제 그 세상, 그 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메타버스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네요. 네. 네, 맞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 뭐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한줄 논평 시작해 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5일 공휴일인데 방송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마지막
연락이 되시나요? 네,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신청곡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크립토 일단 살아남아라. 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는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뭐 어쨌건 지금 네. 아직 뭐 상향세가 아니다 뿐이지 뭐 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니까 네. 또 살아 있다 보면 AI도 그 처음에 나오고 나서 지금 정말 뭐 한 30년 이상의
그러니까
시간을
몇십 년 네, 걸쳐서 지금 한 거니까 네,
걸쳐서 살아남아서 빛을 보고 있는 거니까 네. 크립토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매체들에서 비트코인을 자꾸 자금 세탁용으로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막 뭐 요즘에 사냥개들인가 그 투 거기도 보면은 빌런이 당장 돈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 뭐 이래요. 아하, 아하. 그런데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노출을 시키면 좋지 않은데 아하. 누군가는 좀 좋은 식으로 야 거기 우리 그 지사 어디 워싱턴 지사에 돈 보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급해. 근데 원어로 보내면은 스위프트망 통하면 너무 느리잖아. 아하. 비트코인으로 보내자.
아, 혹시 말하면서. 그러면은 리브랜딩해서 비트코인을 이름을 헬로키티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진짜 최악입니다. 아무튼 제 한 줄 논평은 기린님이랑 좀 비슷하게 크립토가 좀 힘을 내자라는 차원에서. 소녀시대의 힘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곡 끝으로 오늘 블로킹 25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